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사를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단영입니다.
란영 씨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제는 완연한 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많이 움츠러 있습니다. 다음 주는 꽃놀이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란영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인 위챗이 우한 코로나 관련한 중국인들의 온라인상 대화를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위챗이 수백 개의 핵심어 조합을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립적인 대화 내용까지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나 표현에 대해 제한하고 검열을 해왔는데요. 이번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검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챗의 대화방 검열 관련 분석은 토론토대에 있는 대학원 산하 시민연구소가 맡아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 중국 본토와 홍콩의 주요 뉴스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핵심 단어에 대한 검사를 토대로 위챗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화방 검열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위챗은 중국 최대 정보통신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손전화 대화창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가 11억 명에 달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검열 대상이 되었을까요?
네, 분석 결과를 보면 위챗이 검열하는 대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지도자의 반응에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언급, 홍콩, 대만, 마카오의 코로나19 상황, 의사 리월량의 죽음에 대한 언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위챗의 검열 대상에 오른 핵심어 조합은 최소 516개에 달하며 핵심어 가운데는 시진핑 이외의 폐렴, 리커창, 우한, 베이징, 우한 봉쇄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열 대상에 오른 핵심어 조합 가운데 30% 이상이 시진핑 주석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리월량 의사는 코로나19가 우한시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죠.
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최근 사망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검열하는 핵심어의 다수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지도부를 언급한 것이었다면서 8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지와 관련한 핵심어 조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때 검열 대상에 올랐으나 이와 관련한 글들은 차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에서도 유명한 중국 최고 부호인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 마스크 100만 장을 기증했습니다. 기금에는 마스크가 대한적십자를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마윈의 재산은 382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군요. 이번 마스크 기증은 마윈 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 공익기금회가 함께 진행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윈 공익기금회는 우리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 한국에서 온 물자가 극한의 어려움을 완화해줬다면서 우리도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하를 맞댄 이웃으로서 폭우를 함께 견디자며 한국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윈 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 공익기금회는 일본에도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했죠.
그렇습니다. 마윈 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 공익기금회는 2일 중국의 개인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 일본에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한 사실을 알리고 일본 방역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윈은 웨이버에서 과거 한 달간 해외에서 기부한 방호 물자가 중국에 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은 국가, 매우 많은 친구들의 사심 없는 도움을 받았다며 우리에게 방역 물자가 가장 필요했을 때 일본의 니카이 도시히로 선생과 매우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함께 방호복을 모아 중국의 방역 일선에 보내어 감동, 감사, 감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전역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엄청난 속도로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대규모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 국경에 근접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이미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초토화했고 현재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에까지 날아든 상태입니다.
네, 이 메뚜기 떼가 날아들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근 4천억 마리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접근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10만 오리 부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뚜기 떼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뜩이나 큰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 오리 부대의 임무는 메뚜기 떼를 먹어치우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는 닭보다 식성이 좋아 메뚜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뚜기를 잡아먹도록 훈련된 오리는 단숨에 400마리 이상의 메뚜기를 먹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막 메뚜기 떼는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워 농경지를 황폐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동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10개국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평방킬로미터 넓이에 최대 8천만 마리가 뭉쳐서 날아다니며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탔을 때는 하루에 150km씩 날아가기도 합니다.
중국 농림농촌부는 지난 2월 16일 농가에 메뚜기 떼 주의보를 발령했죠.
네, 그리고 21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메뚜기 떼 퇴치팀을 파키스탄에 파견했습니다. 메뚜기 떼 퇴치를 위한 오리 부대 구성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메뚜기 떼가 창궐해 380만 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 피해를 입자 중국 정부는 70만 마리의 오리와 달걀 동원해 메뚜기 진압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우한 폐렴에 이어 메뚜기 퇴치가 중국 정부에게는 큰 과제로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푸얼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중국 정부는 낮은 경제 수준에 비해 인구가 많다는 판단하에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인구 제한 정책, 다시 말해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하고 30년이 넘는 시점에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며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35년간 실행해왔던 산하 제한 정책을 없애고 2016년에 35년간 시행해왔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둘째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족이 늘어나고 결혼은 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이런 정책이 별 의미가 없어졌죠.
네, 오히려 신생아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없애고 나면 신생아 수가 2018년에 2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2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 출산 문제까지 정부에서 통제하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개인들의 의지는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2018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중국인들이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2019년 중국 인구가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2065년에는 인구가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야흐로 인구 역성장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산하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중국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작년 5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족계획과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현행법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을 당장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쨌든 중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나열해서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만 해도 중국의 중위 연령은 미국보다 거의 10년이나 젊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중국의 중위 연령이 미국 중위 연령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17.4%, 65세 이상은 11.4%에 달했습니다. 2050년에는 중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 데 비해서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노동 인구의 감소가 바로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2017년에 5억 4,800만 명이던 중국의 18세에서 44세 인구는 2022년에는 5억 1,800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은퇴 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이릅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2050년에는 은퇴자 한 명당 실제 일하는 근로자 수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얼마 전에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연금과 사회복지비용의 상승을 꼽았죠.
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각 사업장의 정년을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나선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서 노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방법일 텐데요.
네, 하지만 한창 한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1980년, 1990년대에 태어나 각자 가정에서 소황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세대들은 특성상 자아 실현 욕구가 어느 세대보다 높습니다. 이들은 결혼 정년기를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이미 35년 넘게 산아제한 정책과 일자녀 정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비 지출이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자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도 중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자녀들로 인한 부담을 많이 지려고 하지 않는 요즘 젊은이들은 국가의 정책과 상관없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족으로 지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늘고 있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급 성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지난 40년간 양적 고속 성장을 달래온 중국은 이제 중저속 질적 성장으로 모델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견인차는 젊은 노동인구였고 이들은 높은 생산성을 이끌었고 또 거대 시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다고 말했던 마오쩌둥도 이런 미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중국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중국어 한마디. 오늘은 결혼하다 라는 표현과 퇴직하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혼하다, 지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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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다, 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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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으로 왕페이가 부른 딴웬른장지오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再见.
再见.